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대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단락은 처음에 네 개의 기적과 제자 부르심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소단락도 세 개의 기적과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8절부터 다시 세 번째 소단락이 시작되어서 지금부터 아픔과 똑같습니다. 세 번에 걸친 기적과 그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이 18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내용은 뭐 사람들마다 각기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는 본문이어서 어디든 설교하러 가면 늘 가끔씩 설교하고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면 또 가끔씩 펴서 읽고 이렇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세 번에 걸친 장소와 사건의 전개가 들어있어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서 18절, 19절은 관리와 예수님 사이에, 20절과 22절은 혈루증 걸린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23절부터 26절은 다시 관리 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리, 혈루증, 관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변환이 나타나는 거죠.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와 예수님과의 사이가 어떤 문제로 어떻게 이제 관계가 맺기 시작하는지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일단 찾아오죠. 관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찾아오고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겠어요? 이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지 더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그러면 이 자기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은 간단해요.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지껏 예수님이 기적들 행하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나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 고쳐주시고 열병 고쳐주시고 또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은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이 관리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상상도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려내 달라고 문제를 들고 왔으니까 다른 문제들은 뭐더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관리가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본문은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19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인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딸이 죽었는데 할 말이 없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겠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가시는 걸 보면 조문을 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행동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관례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내가 막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이건 돼, 반드시 돼, 반드시 돼, 내가 아무리 확신 가져봤자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거나 예수님이 안 된다 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가시잖아요. 그럼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병들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가시는데 응답하시는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꼭 가서 안수해야만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안수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 안수해 주셔야 고침도 받고 또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을 다 일일이 안수하셔서 부활시키시나요? 아닙니다. 그냥 부활시키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부활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각 안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가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관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요? 왜 시간을 끄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곧장 해결을 안 해주시고 시간을 끌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관리는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죽은 딸 살려달라고 믿음 갖고 나온 것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된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계속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이거 해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기준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신가 아닌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된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상황과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봤을 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가시잖아. 일어나시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럼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소망과 믿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관리집으로 가는 중간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혈루증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 과정이에요. 20절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참 고생을 했습니다. 이 12년이 그냥 생각하면 뭐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질병으로 12년이나 고생했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여자분은 예수님이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집니다. 예수님의 뒤쪽에서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차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뒤쪽에서 옷을 만졌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했던 걸 보면 앞에 나왔던 관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으니까 예수님 뒤까지 찾아와서 가까이 근접을 했겠죠. 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아마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설령 예수님이 직접 그냥 이 나를 만져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선포하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만져주시거나 선포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고 고쳐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또 자기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실 이 여자분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옷을 딱 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 모습이 갖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여자분의 혈루증 문제를 12년 동안이나 알코올스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곧장 해결해 주십니다. 즉각 해결해 주십니다. 참 이게 묘한 부분이에요. 이 여자분에게 대해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야,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는데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기다려라. 이래도 찍소리 안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자리에서 즉각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보면 앞에 나왔던 관리와 이 여자는 좀 달라요. 관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고, 이 여자에게는 더 오랫동안 믿음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갖고 찾아 나온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하시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고침을 받는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관리는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이 여자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이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사건은 관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 관리라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두 마음이 다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내 딸도 고침을 받고 내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저 여자도, 주님이 딸이라고 불렀던 저 여자도 혈루증을 고침받았으니까 내 딸도 고침받겠다. 이런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졌겠죠. 기쁜 마음을 가졌겠죠. 동시에 기쁜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짜증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날까요? 조금 사실 이 관리가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은 짜증이 나는 대부분은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금방 해결해 주는데 왜 나는 금방 해결을 안 해줘? 아, 저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줘도 되는데 왜 나는 우리 집까지 가는 거야? 더군다나 딸이 죽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중간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를 하셔? 빨리 가면 좋은데, 빨리 가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미 죽어서 끝났지만,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살려내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덜 지체하고 가야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참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종종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주 이게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뭐 저는 말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목사님들 10분이 모였어요. 근데 10분이 모이면 다 비슷한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10분의 소망이 뭘까요? 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는 게 목사님들의 바람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옆에 있던 분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9명의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는 부흥 못했어도 저쪽은 부흥했으니까 저쪽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니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아니 내가 뭐가 고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저쪽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나는 부흥을 못하는 거야? 저쪽 교회는 지금 부흥시켜주시면서 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20년 뒤에 부흥시켜주신다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여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 야, 저 여자가 고침받았으니까 내 딸도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니 저 사람은 해결해주고 왜 나는 해결을 안 해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잘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명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명이 원서 20번 쓰고 취업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쟤네도 취업을 했으니까 쟤랑 나랑 대학도 똑같고 전공도 똑같으니까 쟤네들이 취업했으니 나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거야. 소망이 생기면서 동시에 아, 자리가 두 개나 줄어들었네. 나는 취업이 왜 안 되는 거지? 쟤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지는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나도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갖게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관리 집에 갑니다. 23절 예수께서 관리 집에 가셨어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관리 집에 갔으니까 관리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와 대화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장례를 치르느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 모여있던 사람들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러가라 장례 치르는 사람들한테 장례 그만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살아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관리가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따라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관리에게보다는 지금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이고 약속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은혜 베푸시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 이 딸을 부활시키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관리보다도 더 빨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기 나온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갖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냥 비웃습니다. 비웃고 끝나는 거죠.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십니다. 믿음 갖지 않는 주님 말씀을 비웃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소녀를 다시 살려내 주십니다. 이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관리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관리가 예수님으로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죽었던 자기 딸이 다시 살아나는 자기 딸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중간중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8장부터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사건들이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달락에서는 누구를 주님이 구원하시는가, 두 번째 소달락에서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지금 세 번째 소달락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소달락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종종 그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곧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능력을 갖고 계시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곧장 얘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오랜 믿음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인데도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욕심일 뿐입니다. 그런 욕심과 고집을 가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맞는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맞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맞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얼른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갖든,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고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필요해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함도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또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또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과 남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욕심을 앞세우거나 고집부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행동하여 또 잘 주님을 바라보아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 갖고 찾아 나오기도 어렵지만 때때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셔도 믿음을 붙들고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은 더 어려워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